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Psalm 34, verse 19. Many are the afflictions of the righteous, but the Lord delivers him out of them all. 사람들은 다양한 때에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양한 그 경우를 겪게 됩니다.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양가 집안이 다 모여서 그 이제 결혼하게 되는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면서 뭘 하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뜻깊은 때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죠. 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만 봐도 결혼이나 또 한 사람의 일생이 다 그렇게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그 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또 두 사람이 함께 헤쳐나가야 될 그 앞에 있는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겪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 인생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노래들은 어떨 때는 그 감사함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있는가 하면 또 그 어려운 때 고난의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단순히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라 이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고난 중에 있는 의로운 자의 소망, 즉 노래해야 할 하나의 이유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의로운 자의 소망, 즉 노래해야 할 하나의 이유. 먼저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시편 34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34편 성경이 없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는 많은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 1절로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이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시편의 독특한 점은 각 그 구절이 각 행이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 자음으로 다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알렙, 2절 베이스, 3절 기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은 타오로 끝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글의 자음이 몇 개가 있죠? 한글 자음이 1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겹자음까지 하면은 19개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시옷. 네. 이런 그 겹자음까지 하면 19개인데, 기역부터 히읗까지 해가지고 각 행이 시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행시를 짓잖아요, 보통. 그렇게 마찬가지로 기역해서 1절, 니은해서 2절, 디귿해서 3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되는 얘기죠.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는, 이거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기억 니은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니까요, 그 단어가. 그리고 또 이 시편 34편은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찬송으로 시작했잖아요. 저 넓고 높은 하늘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편 34편도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11절을 보시면 찬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교훈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34 can be divided into these two parts. First section is about praising God. The second section is about teaching. It's almost sermon. So, the theme of this sermon is the hope of the afflicted in the midst of affliction, a reason for singing. With the Lord's help, we'd like to consider three points under this theme. First, the person who has this hope. Second, the test of this hope. And third, the realization of this hope. The hope of the afflicted in the midst of affliction. Excuse me, the hope of the righteous in the midst of affliction. A reason for singing. First, the person who has this hope. Second, the test of this hope. And third, the realization of this hope.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당시에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누구에게 쫓겼을까요? 바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 그 이유 없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누구를 무찔렀어요? 물맷돛 다섯 개와 지팡이로 다윗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용사 누굽니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쳐부셨고 그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그걸 듣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됐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갔는데 가드는 그 블레셋의 한 그 지역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기스라는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어차피 이스라엘의 적군이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죽 갈 데가 없으면 거기로 피했겠습니까, 다윗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정말 궁지에 몰렸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서 북한으로 도망을 갔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시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자기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다윗은 구체적인 뚜렷한 이유 없이 그렇게 사울의 쫓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까? 어르신들 성경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다윗이 무조건 그렇게 의로운 사람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한때 죄를 범했는데 아주 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는 그때 당시에 아주 외모가 빼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거의 외모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알려진 여인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내를 밧세바를 강제로 취해서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어난 일을 감추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 밧세바의 아내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진 것을 보면 다윗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서 의인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의인과 악인입니다. 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누구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고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시편도 그 악인과 의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장 6절에 말하기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5장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시편 34편에도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의인의 하는 얘기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마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여러분의 손주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십시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또 의인이 나오잖아요. 21절을 보십시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개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지를 아닌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다른 사람이 다 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사람이 의로운 자면 그 사람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시편 32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보다도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의롭다는 겁니다. 그 죄 사함을 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는 것이죠. 'The entire scripture divides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What is the single criteria that can divide the whole entire humankind? That's based on how God looks at you. It's based on how your sins can be forgiven through Jesus Christ. Your righteousness is not dependent upon what you did or what you didn't do. It is based on your faith. 다윗의 소망은 다윗 스스로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가진 자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불의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불의한 자가 있으면 의인이 있는 것이죠. 그 의의를 소유한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고 그런 자가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 믿음을 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죄인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소망을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굳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 소망의 시험입니다. 성경은 의인에게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두 개의 그 고난이 의로운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많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많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 고난이 엄청 많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 사울 왕의 쫓김을 피해서 그 적진으로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아 이곳에 가면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갔는데 다윗이 가자마자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던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바로 다윗은 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무찌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알아보게 되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고 그가 도망갈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미친 채를 했다는 거예요. 막 침을 흘리면서 이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막 벽에다가 낙서를 하면서 이제 좀 미친 척을 하니까 다윗이 빨리 이 적진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이 그 어려운 삶의 고비고비를 통해서 더 굳세게 되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왜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죠,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먼저 죄인으로 태어났고 의롭지 않은 자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하고 연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실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죄가 없다면 이 세상에 고난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 19편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당신의 자녀들의 눈을 그들의 눈물로 씻어내시는데 그분의 계명과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를 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부드러운 방편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불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위해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과 요셉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욥과 요셉 모두 공통점이 있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그때 당시 욥과 요셉은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을 알았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그때 당시에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four different reasons why God still sends the affliction on our way, the trials and tribulations. Why does God send them to our life? There are four different ways. First of all, God sends the afflictions so that we may know that we are sinners. If there were no sin, there would be no afflictions. And secondly, God uses affliction to convert sinners. There are those many people who would never come to Jesus Christ. But when God sends the affliction, then people begin to see their limit, their inability to cope with the affliction. And so they seek God. That's the one way God sends the affliction. And thirdly, God hides his purpose within affliction. Remember Job and Joseph? And both of them went through tremendous trial in life. They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They didn't know what God's will toward them through this affliction. But when once all these afflictions are done, then they could discover the hidden purpose of God, the hidden hand of God beneath this affliction. And lastly, God sanctify his children through affliction. The psalmist said in Psalm 119, affliction before affliction, he went astray, but after affliction, now he keep God's commandment. So you see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affliction. Without affliction, you may not listen to God, but after affliction, now you know I have to listen to God's word. And with affliction, we understand God's commandments and precepts better. In the same way, David, through this psalm, learned how to go to the Lord in the midst of affliction.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어떤 효과를 주었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죠.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소망을 시험합니다. 가난하고 겸비케 된 자로서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그의 존재를 뒤흔들었고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로 인해 더욱 주께 부르짖었으며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를 그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즉 오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으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의롭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고 그 분의 전 생애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다윗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이 실현될 수 있는데 이 소망의 현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 번째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How could David go to the Lord? Because he knew that the righteous one, Jesus Christ, was going to come. The one who will suffer for all kinds of sinners. Jesus Christ came to suffer not for his own sin, but for the sin of the people. David knew that there is hope because of Jesus Christ, the hope of the entire humankind. 오늘 본문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반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음침한 골짜기일 뿐일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하였지만 또한 이 34편은 우리를 위한 찬송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왜 지금 고통받고 있으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19절 다음에 20절이 나오는데 20절에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약 200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많죠? 200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언된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에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는지를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비웃음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예언을 이루시고 구속 역사와 관련하여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으십니까? 22절 하반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그분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 구원하심이 또한 저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죄인을 고난 중에 구원하실 뿐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구원하는 것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saving in the midst of affliction and saving out of affliction.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죠. 오늘도 우리는 몸이 아프고 오늘도 우리는 마음이 고통스럽고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또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날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그날에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날에는 완전히 고난으로부터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그 결과를 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구원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단지 몇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한두 개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재정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두 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은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 찬 골짜기와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공포가 공허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더 느껴지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허친슨이라는 재력가이면서 권력가가 가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파티가 계속될 것 같아서 나는 오늘 죽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의 마지막 발악입니까? 그에게는 소망이 이 세상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더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로 그리스도인일수록 의인일수록 고난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고난 중에 완전히 무너질 때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서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1절에서 말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주 예수께 오늘 피하십시오. Flee to Jesus Christ today. He is the savior out of all afflictions.
다윗은 오늘 이 찬양을 고난 중에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중에 주님을 찬송하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송축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번영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다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 관계가 틀어지신 분,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Let us sing to God's praise Korean hymnal 539.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Christ.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53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